23편의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알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나 또 어렸을 때부터 유년부 어린 시절에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 시편 23편 정도는 다 외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시편 23편이기에 여러분과 한번 다시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시편 23편을 보면서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가, 신앙생활, 우리 전체 믿는 자의 그 어떤 인생이라고 할까요? 삶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시편 23편인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그런 한 문장이 어떤 의미다라는 것을 23편 전체가 커버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편 23편은 한마디로 말씀해서 여호와가 누구신지,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신다, 나의 목자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삶이 어떤 삶이길래 그렇게 내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겠습니까?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시는 그 분명한 그 어떠한 하나님으로서, 목자로서 보여주시는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인도하심 중에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오늘 첫 번째 말씀은 말씀의 초장으로, 말씀의 푸른 물가로, 이 말씀의 초장입니다. 그냥 푸른 말씀의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의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2절을 보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 푸른 초장, 옛날 성경 푸른 초장이라고 되어 있고 최근에 번역된 건 푸른 풀밭이죠.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 푸른 초장, 풀밭에 놓이신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얻을 것은 이 양과 목자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양에게 있어서 두 가지가 충족이 되어진다면, 공급이 되어진다면 아마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이 될 거예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푸른 풀밭과 쉴만한 그 먹을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물이 있다라면은, 물가가 있다라면 양으로서는 가장 행복할 수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 양으로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푸른 풀밭, 거기에서 푸른 꼴을 먹으면서 쉴만한 물가에서 물을 들이키면서 살 수가 있다라면 양이 그 최적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양인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양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푸른 초장에 우리를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때 여러분 거기서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다, 은혜 받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푸른 초장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푸른 초장이 아니라 거기에 양으로 우리를 빗대어서 말씀의 푸른 초장에서 그곳에서 말씀의 푸른 꼴을 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적인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신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로서 말씀의 푸른 초장,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만큼 신앙생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인식에, 말씀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말씀이 무슨 단순히 무슨 이솝우화인지 옛날 뭐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만들어낸 이야기인지 아니면 누가 꾸며낸 이야기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역사인지 역사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는 이 말씀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져 인식이 온전히 변화되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인한 변화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갓난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 갓난아이들, 예수님 믿고 처음 태어난 그런 성도들을 가르쳐서 갓난아이들이라고 하며 또 이 갓난아이들같이 우리 믿는 자들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젖입니다. 우유입니다. 그래서 밀크라고 했죠. 영어 성에도 spiritual milk라고 했는데 젖입니다. 어머니의 모유입니다. 그것이 가장 갓난아이의 성장에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령한 젖은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처음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하도록, 말씀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말씀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게 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하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어떤 분은 내가 예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말씀이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고 통독하라고 권면하면 이것이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고 계속해서 읽고 뭐 묵상하고 외우고 암송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에 이르도록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이유가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이르도록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직 구원을 온전히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구원을 받지 않았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예수님 앞에 서는 날, 그때 마지막 심판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단순히 나의 고백, 신앙 고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 그 구원의 과정이 있어요. 그 자람과 성장과 변화와 성숙과 성화되어지는 그 전 과정이 구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 단순히 입술로 고백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는 그 이후에 모든 구원 받은 이후의 삶도 함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분명히 그러므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므로 하면서 그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이 완성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 말씀에 젖어들어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되어지는 완성되어지는 그날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말씀이 우리를 계속해서 역사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런 모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인생들을 말씀의 풀밭으로 말씀의 초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처음에 시작되는 것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처음에 나오는 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신다는 것이 이거 그냥 초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다윗은 여기서 영적인 이 양을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빗대서 견주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양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의 푸른 초장에 누이시면 실만한 물가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그 상황에서 그가 은혜 받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푸른 초장으로 그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 되고 또한 저희 교회에서도 또한 말씀을 통독을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이유도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쯤은 여러분들 성경을 통독을 하셔야 돼요. 두 번도 좋고 세 번도 좋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여러분들은 산타바바라 한인 장로교회 말씀의 푸른 초장 오신 것입니다. 그 초장에 오셔서 말씀의 초장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으셔야 돼요. 섭취하셔야 돼요. 영적인 음식으로 말씀을 섭취하셔야 돼요. 이 산타바바라 한인 장로교회의 말씀의 초장 가운데 여러분 이것이 말씀이 영의 음식으로 알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많이 먹으시고 그 가운데 여러분의 영적인 변화와 성숙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는 말은 어떻게 또 인도하시냐면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말씀으로 이끄십니다. 구원시켜 주십니다. 말씀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하세요. 그래서 말씀에 반응하도록 구원받은 그 백성이 어떻게 되냐면은 소성케 된다. 회복되어진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이 소생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 다시 생기를 생명을 얻어서 살아난다. 그것이 소생한다는 의미예요. 죽었던 자가 살아난다. 부활한다는 의미죠. 이 소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생한다는 것은 단순히 정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의 영혼이 소생한다는 거예요. 죽었던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양의 양의 처지에서는 단순히 어떤 새로운 힘과 어떤 그런 생기를 부여받는 정도지만 여기서는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진다.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이 소생하는 역사가 바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집니다. 그럼 이 소생되어졌다는 것은 완전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생명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소생되어집니까? 예수는 모를 때는 우리가 소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난 역사가 있죠. 너희가 허물과 죽었는데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더라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것이 바로 소생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소생시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시켜진 거예요. 여러분 이 영이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진 거 이게 무엇이죠? 하나님과 없던 관계가 다시 새롭게 회복된 것을 소생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소생했다는 말이 영어로 보면 restore, 회복됐다. He restored my soul. 나의 영혼을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회복, 여러분 이 회복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없었던 자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회복에는 회개가 동반이 됩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던 자가 있게 만들으셔서 본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상실했던 그 모든 관계를 다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바로 이 소생시키는 역사고 성경에서 소송한다 소생한다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없었던 관계, 우리가 완전히 잃어버렸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소생이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새롭게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믿던 자들이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주님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죄 가운데 거했던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 회복의 역사도 아울러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거 과거에 믿지 않았던 사람들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그래요. 죄 가운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되어주는 이런 회복의 역사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 가운데 이루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이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여기 보면은 새롭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새로운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송케어 되어진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새롭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소생되어지는 성령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이런 소생되어진 사람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이 영혼이 소생된 사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냐면 의의 길로 행하게 하십니다. 이 의의 길이라는 것은 누굽니까? 이 의의 길이라는 것은 세상의 길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impassable righteousness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따라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제시한 길이 바로 의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의 길로 행하는 길이 의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었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세상의 길에 미련을 두면은 안 됩니다. 세상의 길로 걸어가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로 걸어가면 안 됩니다. 이제는 세상의 길과 주님의 길이 제시하는 그 길과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만 다닐 뿐이지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의 길과 의의 길과 똑같다라고 생각하고 걸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세상의 길과 의의 길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진 사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된 사람은 의의 길로만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길이요 진리라고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시하는 길, 의의 길로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소생된 자가 걸어가야 하는 길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의 일, 그의 의의 길로 그래서 우리가 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되었습니까? 죽었던 자가 살아났습니까?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주님이 제시하는 길로,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길로 나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나요? 3절 중반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름이라는 건 자기 자신을 뜻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 하지만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바로 우리는 의의 길로 인도되어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런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믿고 또한 의지하고 인도함을 받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요한은 나의 목자가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기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자기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좀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었습니다. 말씀의 푸른 초장에서 인도되어서 우리는 우리 구원에 이르도록 말씀을 먹습니다. 영의 양식으로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살아납니다. 우리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제시하는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등장한 게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wait a minute, 어떻게 된 거야?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갑자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몸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까? 근데 여기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항상 다닌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내가 항상 경험하는 것이 역경에 놓이는 어려움 가운데 있고 곤란과 환난 가운데 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 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고난 복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로 예수를 잘 믿는 삶이 항상 고난만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서도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지라도라는 말은 항상 내가 고난을 당한다, 항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의 푸른 초장 가운데서 평안하게 안주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경우도 있다라는 그 가능성과 그러한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항상 그렇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러한 다닐지라도 그 가운데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기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렇게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확신을 어떻게 가지고 있을까? 3절에 이 모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그 모든 자체가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들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 두 가지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나, 갈림길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분명히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 속에 나와 있는 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 가운데 되어진 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면 괜찮아요. 그건 고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망의 골짜기 아니라 축복과 은혜의 골짜기죠.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산 징계와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경험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이 분명한 주님의 인도 가운데서 그게 되어졌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바로 그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For you are with me, 당신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이 구약 성경에 아주 이그잼플이, 본보기가, 실예가 나옵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거기서 출애굽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보여주는, 광야에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같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해 주셨죠?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리고 또한 언약궤가 나갈 때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앞으로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쫓아갔습니다. 언약궤가 그래서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제일 앞서서 갑니다. 그리고 회막에서 구름이 이렇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보여집니다. 이 구름이 회막에 임했던 이 구름이 다시 위로 리프트됩니다.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 구름이 인도하고 앞으로 나가면 그 구름을 따라서 회막과 모든 이스라엘 전 이스라엘이 다 움직여 따라 쫓아갑니다. 하나님의 인지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같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불평한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가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있음을 그는 누구보다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서 그 고백을 고린도 후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다섯 번 맞았고 세 번 태창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는데 일주일로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여러분 이것만큼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여기 계신 성도님 중에서 어떤 고난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태창을 맞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40에 하나 감한 그런 매를 맞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고난에서도 사도 바울이 꿋꿋하게 하나님 앞에서 견뎠어요. 그리고 그 모든 약한 것들을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약한 것들을 오히려 하나님은 강하게 아신다. 약할 때 그가 오히려 강해진다고 고린도후서 12장에는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바로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라고,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그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어려운 가운데, 약한 것들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런 시점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가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런 임마누엘의 믿음이 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난 가운데 놓여있을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런 믿음이 있으려면요, 이 임마누엘의 믿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한 가지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의 삶 가운데 인도한다는 게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인도하심이 없다라면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인도하심이 있는 삶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문제죠. 인도하심이 만약에 없는 삶이다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위로가 된다고 여기 분명히 죄지팡이와 막대기와 나를 안위하신다고 했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세요, 안위하세요. 근데 이것은 뭐든지 다 하나님의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할 때만 그런 거예요. 징계 가운데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징계를 받는 사람들이 징계 가운데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지를 못해요. 계속 불평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했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그 인도하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도함을 만약에 내가 못 받는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아세요? 그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적신호인데,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다시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푸른 초장에 먼저 누이시고 물가로 인도해서 말씀을 먹고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시 거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다시 회복되는 이 과정을 다시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의의 길로 다시 나가야 돼요. 이 프로세스, 이 과정이 다시 재반복이 되어지고 다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지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놓여있는 처지가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위로도 하지 않으셨다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에스겔서라든지 소선지서를 이렇게 뒷면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사실 위로를 하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세요. 그리고 심판이 있을 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회개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결케 되어지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말해서, 단순하게 말해서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 있는 자들한테 하나님은 뭘 말하냐면 회개와 회복입니다. 회개와 회복. 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잡혀 있는데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이게 왜 잘못되어 있는지 모르고 회개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관계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내가 왜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고 있는가라고 그조차 의미도 모를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라고, 회복하라고. 그것이 바로 에스겔과 소순지선지자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가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갖고 있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회복입니다. 회복. 회복이 되어져야만이 다시 하나님이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을 다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다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관계가 회복이 되어질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회복의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상황을, 심지어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상황에서 다시 회복되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요,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와 하나님이 우리를 안위하시는 위로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잔이 넘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내 원수의 목전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 원수 앞에서 이런 하나님이 은혜의 잔을, 이 상을 베푸신다. 이것은 식탁입니다.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이런 상을 베풀어 주셔서 이 원수가,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원수가 지금 있는데 그 앞에서 상이 베풀어졌어요. 귀빈같이 대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 머리에 기름을, 이런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신다는 건 아주 존귀한 사람을 대접할 때 이렇게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은 이렇게 기름으로 바릅니다.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우리의 머리에 바르시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삶이냐면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때 그런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난은 고난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야지,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 메어서 이것이 모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의 경륜과 그의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그 상황에서 머물고 힘들어하고 좌절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고 바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는 것처럼 존귀한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잔이 넘친다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잔입니다. 은혜의 잔입니다. 그 잔이 넘치도록 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잔이 그냥 잔이 아니라 넘치는 잔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삶이 바로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른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고난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고난만 있다 하면 어떻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른다고 말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그렇다고 고난으로부터 자유하고 고난이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고난을 통과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인도하심이 있는 삶은 고난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부어주심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지 않는 자와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는 자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건 더 이상 고난이 아니죠. 하나님이 정말 내 삶 속에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신실과 그의 사랑과 그의 은혜와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오히려 경험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의 증거죠. 그의 사랑의 증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잘 대해야 돼요. 고난을 대한 우리의 자세가 제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늘 나를 따릅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져야 돼요.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는 고백이 안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되어질 때 여러분에게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며 그 인자하심이 여러분들을 따라다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기에 나와 있는 마지막 구절처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 거한다는 것은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의 마지막은 천국의 소망을 말하고 있어요.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구원받은 자, 말씀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영혼이 소송되어지고 구원에 이르도록 되어지고 그 다음에 고난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 그리고 내 잔이 넘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삶의 종국은, 결말은 무엇이냐? 바로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때 비로소 우리가 삶이 맞춰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목자십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의 잔이 넘치게 하시는 것, 여러분에게 선하신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 계신 성도님들을 여호와의 집으로 이끄시기 원해서 그랬어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삶을 하나님과 같이 그 기업으로, 그의 기업을 우리와 함께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할 자로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신다는 이 인도하심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